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저희에게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진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더욱 알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어두움과 죄악들을 우리가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 말 그대로 참 똑똑하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은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뭐 우리가 제가 미국에 올 때도 이 전자사전이라고 하는 것을 큰 것을 들고 왔는데 전자사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저는 또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또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애틀랜타 학교에 늦었는데 그 시간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내비게이션으로 분명히 2시간 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2시간 반 전에 왔는데 내가 지각을 했다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교통 정체까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늦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똑똑합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도 할 수 있고 또한 성경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찬송이나 성경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이 참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무료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조금만 이것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옆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그 아이폰 6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이폰 6입니까? 근데 주머니에서 또 무한가를 꺼내시는데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셔가지고 강의를 녹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폰 6에는 디지털 녹음기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녹음기가 있습니다. 해서 가르쳐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하나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조금만 배워도 우리 삶에 매우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몇백 불짜리의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전화만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더 배우시면 더 잘 사용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러한 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손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컴퓨터나 또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조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손해는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 때에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고 항상 기쁘고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그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아마 밤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달랐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았을 때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밤중에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율법에 익숙하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를 그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느냐? 어찌 내가 말하는 이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조차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다른 많은 그 삶의 영역들은 잘 자신이 가꾸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 되어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성경에 가장 중요하였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무지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손생이었던 자가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다면 일반 유대인 백성들의 그 어두움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진실로 주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 시대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와 같은 현상을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무지와 같은 그 영적인 깊은 어두움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의 시기는 영적인 어두움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진리의 그 빛을 비추었을 때에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수많은 오류와 죄악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가지고 천국 티켓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교회 가운데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그 말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서 죽은 자신의 가족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쳐 주어야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니고데모와 같이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성경 지식이 심각하게 부족하였고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미신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7년이 지난 해입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는 달라졌을까요? 미국 사회는 다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섬기겠다고 할로윈을 지키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불이 타는지 모릅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500년 전 진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생명을 걸었던 그 루터라고 하는 그 이름, 종교개혁의 그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잊혀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Back to the scripture. 성경으로 돌아가자. 미신과 오류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혁교회는 항상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개혁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가 전통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일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의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고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선포하였던 그날입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이날을 기념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갱신과 회복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일의 예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기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활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이 여기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고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물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개혁을 하자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보다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매우 익숙한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개혁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가운데 지적을 해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저 목사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물론 저의 부족함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천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똑똑한 정신 가운데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박해 가운데서,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독교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종교 개혁 때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로의 그 박해 가운데서 죽은 사람보다도 종교 개혁을 행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산채로 다리만 이렇게 밧줄에 메워서 다리에서 떨어뜨립니다. 거꾸로. 그래서 물 속에서 질식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캐톨릭이 수많은 개혁자들을 죽였고, 또한 산채로 이렇게 예배당 같은 데다가 건물에다가 못 박아놓고 불질러서 화형시켜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물론 피곤한 일상을 사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시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뒷자리로 가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세수를 하고 와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마음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형식적인 어떤 종교생활로 끝난다면 여러분, 수백불짜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있지만 플랫폰처럼 그냥 전화를 걸고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지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지런히 출석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모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그 유일한 규범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이제 브로셔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제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또는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삼으며, 또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라고 그 브로셔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그것에 사실 그리스도와 이 믿음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면, 미사에 참석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수천 년 구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맹 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로 노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높이 이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이렇게 달아서 멀리서도 그 놋뱀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는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모든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된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이고 자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무지한 그와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부지런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쓰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헌금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물질,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 그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왜 멸망을 당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아, 나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핑계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멸망의 원인, 오늘도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유일한 원인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파멸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배척은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으로부터 강제로 내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그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죄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익숙하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유익을 실제로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삶에 찌들려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무 즐거운 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 찬송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집에 가정의 일들을 바라보아도 회사의 일들을 바라보아도 학교의 일들을 바라보아도 내가 웃고 즐거워할 일이 없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뭐 코미디 프로를 통해서 잠깐 웃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붙들며 그것을 묵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의 빛이 가득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익숙해지길 바라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지금 그 유익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세상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보라고 이 놀라운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이 놀라운 이 만족하는 삶을 같이 채워하자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고 슬프며 탄식밖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스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 끔찍한 소식들이고 불행한 소식들 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린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초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며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오늘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그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즐거워할 것이 없고 감사하며 또한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384장 마틴 루터가 즐겨 불렀다고 하는 3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